열왕기 1장, 2장 말씀을 읽고 3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장에서는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도전을 뿌리치고 드디어 왕으로 즉위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2장 말씀에서는 왕이 된 솔로몬이 권력의 기반을 견고히 할수 있기 위해서 방해가 될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3장부터 11장 말씀까지는 솔로몬이 재위하는 과정에 이루어졌던 여러 업적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이 3장에서부터 소개됩니다. 여러 측면에서 솔로몬을 조명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의 말씀인데, 3장에서는 기도하는 신앙인 솔로몬의 모습을, 4장에서는 행정가로서의 솔로몬의 모습을, 그리고 5장 말씀에서부터 9장 25절까지 말씀은 건축해가는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건축가로서의 솔로몬의 모습을 소개하는가 하면, 9장 26절에서부터 10장까지는 먼 나라와 무역하는 경영인으로서의 솔로몬의 모습을 소개해 가고, 11장 끝에 가면 타락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솔로몬의 일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의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전체적인 기조가 왕이 된 솔로몬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려 가보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으로서의 이 솔로몬의 모습이 잘 드러나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4절에서 15절 말씀까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모습은 솔로몬이 초기 통치에서 탁월한 외교적 능력과 열심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동시에 보이는 매우 솔로몬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해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매우 외교적으로 탁월한 모습을 집권 초기부터 보이게 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내용이 이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주변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가 중요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관계가 애굽과의 관계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연관이 깊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 시기가 이스라엘에게 고통스러운 시기이기도 했고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또 여러 관계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중요한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던 방법이 이 정략결혼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역시 애굽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애굽과의 관계를 평안하게 만들어 나가고, 그것의 기초에서 국정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이 바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바로라는 말 자체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왕에 대한 칭호였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바로가 어느 바로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950년, BC 950년을 전후해서 이집트의 왕조가 이집트의 중왕조 시절의 제22 왕조가 막 집권했을 그 시기라고 말들 합니다. 애굽의 이 역사는 아주 고왕조 시대가 있었고 중왕조 시대가 있었고 상왕조 시대가 있었는데 고왕조는 아주 옛날이고 중왕조는 이 모세 시절에서부터 있었던 그 시기가 이 중왕조 시기였고 그 이후에가 상왕조 시기였는데 이때가 중왕조 시기의 제22 왕조 정도 되었다라고 봅니다. 22 왕조 시기에 누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호적인 친선 관계를 맺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선 하나 힌트는 열왕기상 9장 16절 말씀입니다. 9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역사인데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게셀 땅을 가나안 원주민들에게서부터 빼앗아서 그것을 솔로몬의 아내인 자기 딸에게 예물로 주었다라는 그런 역사이죠. 아마도 이 사람 이 바로가 솔로몬의 장인 되는 애굽의 바로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외국에 침공해서 도시를 점령하고 또 그 도시를 자기들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게 이 선물로 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권력 기반이 견고하고 아주 그 자기 의지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확고한 권력을 장악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짐작되는 사람이 시삭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삭은 열왕기 여러 차례 등장하는 애굽의 왕입니다. 근데 긴 역사를 두고 등장하기 때문에 이 시삭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100년 이상 통치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시삭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시왕조 뭐 이렇게 옛날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시삭이라는 사람도 시삭 1세 2세 3세 그렇게 봅니다. 이집트 원래의 이 시삭이라는 왕의 이름은 시삭이 아니고 세숑크 1세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22 왕조를 창건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21 왕조가 여러 가지 정변이 많고 추문들이 많이 생기고 재난이 겹치고 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많이 사게 되자 시삭이 난을 일으켜서 21 왕조를 몰아내고 자기가 집권하고 새 왕조를 창립하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시기에 견고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고 집권 초기였기 때문에 굉장한 백성들의 지지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새 왕조를 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역시 국민들이 볼 때는 주변 왕국들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우리의 새 왕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사인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외교적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시삭으로서도 필요했었고 솔로몬은 그 기회를 절묘하게 이용해서 정략 결혼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나서 애굽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통치 기반을 더 견고히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출발하면서부터 이 솔로몬의 모습이 외교에 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하는데 이 외교에 능한 모습은 일생 동안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모습이고 오히려 국내에서는 이 너무 솔로몬의 권력을 장악하고 강압적인 그런 통치를 했고 강력한 중앙집권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그렇게 중앙집권 이렇게 결속되는 그런 나라가 못 되었거든요. 지파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입니다. 사사시대 같은 경우에 보면 전부 지파 중심으로 움직였지 열두 지파가 같이 모여서 뭘 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파가 독립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움직여 나갔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강제적으로 열두 지파를 통치해 나가려고 해서 여기저기에서 반발이 많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망명가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으로서도 외국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이 튼튼한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또 애굽의 시삭 왕으로서도 집권 초기에 새로운 왕조를 창건하면서 우리 애굽의 새 왕조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결혼이 이루어져 나갔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반발이 많은 정치를 했지만 솔로몬이 오히려 외국에서는 더 인기가 많아서 수많은 왕들이 이 작은 나라 솔로몬에게서 뭘 배우겠다 그러고 찾아오기도 할 만큼 명성이 자자한 그런 통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나중에 많이 생겨나겠는데 그건 좀 뒤에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모습이 3절 나오는 모습이죠. 3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잘 지켜서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산당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며 제사했다라는 말을 사족처럼 그렇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여러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나안 땅의 규범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서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신명기 12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여러 곳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결정되고 선택된 그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는 것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아주 예배 처소를 한 곳으로 결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어떻게 예배를 한 곳에서만 드릴 수가 있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한 곳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언약궤가 있는 성소로 다 모여야 되는데 그 일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기도하고 하는 건 다 각자 가겠지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 제사만큼은 이곳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이 신명기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가나안 땅의 여러 종교 상황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가나안은 이 산당 제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부족들에게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골짝골짝마다 산당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각자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종교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공격적인 종교들이 많았어요. 종교가 굉장히 세력이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에 처음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종교를 보고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유혹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죠. 사실 이스라엘의 종교라는 것은 상징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성막 하나 겨우 있는 것뿐이었죠. 근데 가나안의 종교들은 가는 곳마다 이런 산당들 만들어 놓고 그럴듯한 제단 만들고 제의 형식을 만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종교에 유혹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산당 출입을 금지하고 이곳에서만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은 굉장히 고집이 강하고 아주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강력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산당 제사를 보고 종교에 기웃기웃하고 구경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슬그머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제의 행위들이나 그들의 가르침이나 풍습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종교에 물들 수 있고 나중에는 이 종교가 혼합주의 형태로 빠져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된 이유를 변명해 주는 것처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아직까지 그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처럼 그렇게 설명을 붙여줍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었지만 그 일이 채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작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집권 초기에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해서 솔로몬이 이 산당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것을 설명처럼 변명처럼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두 가지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쉽게 사용하던 정략교류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나 아직도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다라고 하는 것이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였으나 하고 산당에서 제사단을 붙여놓은 것은 설명을 추가시켜놓은 것은 이 일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신앙적인 역사가가 보았을 때 이게 후에 기록된 책이니까 솔로몬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후일의 역사가가 평가했을 때 이 일이 뭔가 잘못된 시작이었다. 여기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씨앗처럼 자리 잡았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했다는 동기는 있었고 그건 훌륭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한 일은 어리석음을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이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시작합니다. 가셔서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시면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왕비와 후궁과 첩으로 맞이하는데 후궁이 700이었고 또 첩이 300이었다 그럽니다. 아마 이 가정 어디 가족 나들이 하려 그러면 관광버스를 대절해도 수십 대를 해야 가능했을 겁니다. 부인만 1,000명이니까 그 자식들까지 따지면 얼마나 가족의 수가 많았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우선 이 여자들을 따라서 수많은 종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 종교적인 혼잡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국가의 정책이나 행정이나 정치가 많은 영향을 받고 그 전부 뒤에 줄을 메고 있는 다른 나라의 세력들이 이 다윗의 후궁과 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정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으로서는 자기 에너지를 국력, 국정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나라에 집중하지 못한 채 마음이 분산되게 되고 그런 일들을 가져오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몰락하게 되어가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 씨앗이 첫 이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산당 제사도 결국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무리 산당 제사 없애라 없애라 그래도 결국 끝까지 없어지지 않고 그 사회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종교를 타락시키고 무기력한 종교를 만들어 나가고 그 땅의 종교를 본받는 이런 일들로 전락하면서 큰 어려움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어쨌든 당시로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성전은 없고 하니까 여기에 가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일이 매우 솔로몬 자신도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소에서 다시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할 만큼 그 일을 다윗 자신도 마음에 끔찍하게 생각했던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루살렘 가서 성소에서 또 예배를 진행해야 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좀 마음에 끔찍한 게 있어요. 이거 되나 안 되나? 끔찍한 건 일단 유보하셔야 돼요.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유보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죠. 다윗이 이 솔로몬이 끔찍했어요. 이 산당 가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장소는 여기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에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그 산당제사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변명처럼 여기에 늘어놓지만 설명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화근이 됐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솔로몬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당 이름이 기브온 산당이라는 겁니다. 이 기브온 산당을 선택했던 이유를 그 산당이 아주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많은 백성들과 함께 가서 국가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산당 기브온 산당이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성막이었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시기에 이 성막에 모셔져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성막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와요. 그 성막은 있었지만 이 실로의 성소라고 장막은 있었지만 핵심인 이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언약궤 없는 성막에서 무슨 예배를 무슨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 실로에 무너진 성소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성소로 정해진 곳이 바로 이 기브온이라는 곳이었고 이곳의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시대에도 또 그 이후에 사무엘 시대 그 이전에 사무엘 시대에도 사울왕의 시대에도 국가적인 많은 행사가 여기에 벌어지는데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기억하기로는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미스바 광장이라는 곳과 이 기브온 산당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옆에 마을에서로 위치해 있습니다. 한 에어리어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서 군중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함께 기도해야 하고 그런 갈 때는 미스바에서 모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면 이것이 새로운 성소로 자리 잡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적인 행사가 많은 여기에서 거행된 장소였기 때문에 솔로몬도 아마 이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천번제가 뭐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요. 일천번제, 천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냐는. 이 말은 천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천 개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천점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입니다. 일천마리에 이르는 많은 번제를 드렸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천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해도 3년을 드렸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죠. 하나님께 천 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린 것이 일천번제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천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내게 말하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복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말해라 내가 들으마 하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솔로몬이 꿈에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를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보시면 큰 은혜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고 제가 왕이 되는 큰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큰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저에게도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감사를 드린 다음에 둘째는 그의 연약함을 고백하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이 작은 나이에 불과하고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늑부족이라고 느낀다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 말은 아직 잘 준비되지도 못했고 역량도 갖추지도 못했고 아직도 나이도 연소한데 갑자기 왕이 되어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한데 사람은 많고 일은 복잡해서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주님께 아뢰이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자기를 가리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는데 이 작은 아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12살 미만의 아이를 말할 때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로 승인식을 하기 전에 아이들을 말할 때 이 작은 아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많아야 12살쯤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근데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솔로몬이 11장 42절을 보시면 40년간 왕으로 있었다고 하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이 14장 21절에 보시면 왕이 될 때 41세였다. 41살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1년 전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아마도 이때이면 솔로몬은 자녀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성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아서 대체로 18살쯤에 왕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준비되지 못함 이런 모든 것을 통증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겸비한 자기 비하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보이는 겸손함이다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기도 제목 가서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백성들의 많은 재판을 선악 간에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의 형편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릴 수 있는 백성들의 사정과 처지를 헤아리고 살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을 듣는 소리를 듣는 그 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 깊이 천착하면서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정들을 헤아릴 줄 아는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백성들에 대한 넘치는 애정으로 그들의 사정을 살필 줄 아는 그 마음을 달라는 것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 그리고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마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어려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희 시골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자기 아들하고 나하고 둘을 교회가 시골교회니까 중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둘을 이렇게 앉혀놓고서는 늘 성경을 가르쳐주시고 성경 요절 외워온 것을 검사도 하시고 그러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너희 둘은 꼭 나중에 커서 꼭 좋은 목사가 되라고 전도사님이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 전도사님 어느 날 제게 잠언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그 잠언을 읽으라고 하죠. 잠언을 읽다가 보면 지혜가 생긴다. 그러니 잠언을 많이 읽으면 좋겠다 하고 충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지혜는 기묘한 방법이나 기가 막힌 임기응변이나 순간적인 어떤 재주, 꾀, 그런 것을 지혜로 생각했는데, 잠언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기가 막힌 술수나 무슨 임기응변이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꽤나 그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전도사님이 이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혜란 세상을 살아간 하나의 신앙의 원칙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잠언을 읽어 잠언의 지혜서라고 많이 말을 잠언 읽으면 지혜를 많이 얻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묘한 재주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적인 원칙이에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그겁니다. 국왕으로서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바르게 분별해서 정의와 신앙에 입각해서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그 원칙을 제게 주십시오라는 순간적인 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시킬 수 있는 불변의 가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삶의 원칙, 그것을 저에게 주십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하면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 기도가 쓱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광과 장수도 허락해 주시면서 감히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시대를 만드는 그런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이전에 그 누구도 그 이후에 누구도 그에게 견줄 수 없는 가장 화려한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멋진 통치를 하는 그런 군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솔로몬은 출발합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약속을 붙잡고 출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대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우리가 한 달을 출발하고 1년을 출발하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새 출발을 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출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약속 붙잡고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가장 위대한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의 정치를, 그의 통치를 시작한다는 것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로몬 시대가 위대한 시대인데, 엄청난 역사의 성장이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 시대가 왜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 시대가 가능했다는 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다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단지성의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시대를 개막해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축복을 같이 누려야 하겠습니다.